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리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20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믿음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자, 믿음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삶 속에서의 어떤 축복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그 인생의 모든 부분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꼭 배워야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믿음을 배울 것이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성경을 읽은 것은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삶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브라함의 삶, 믿음의 조상의 삶, 결국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점에 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삶을 배운다면은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데 뭐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믿음의 삶의 가치를 잘 몰랐기 때문에 꼭 믿음을 배워야 하는지도 몰랐고 또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연말에 해지 브라지오에서 바옥수 목사님 생애를 다큐로 제작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사에서 유례 없이 그 방송사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정말 폭발적인 그런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도 그 다큐를 제작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하면서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실제 그 다큐가 만들어져서 방영되었을 때 정말 감동이 되었고 저도 참 많은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압곡동으로 또 장팔리로 박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늘 말로만 듣던 압곡동, 장팔리 그 복음의 시작점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 종의 간증을 우리가 설교상에서 설교 중에 종종 들었었는데 직접 그곳에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다큐를 찍는데 함께 옆에 있으면서 많은 부분들이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장팔리 교회를 갔을 때 박옥수 목사님 간증 중에 정말 겨울에 춥고 이불도 없이 주일학교 궤도를 듣고 자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얼어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아침에 개울가에 세수하러 가서 얼음장 밑에 송사리가 있는 걸 보면서 야, 이 얼음장 밑에 송사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도 지키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마음에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참 많은 간증들을 얻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저희들이 다큐를 제작할 때 먼저 선발대로 가서 먼저 다음 촬영지에 가서 돌아보고 준비를 하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장팔리 교회 그 뒤편에 개울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 개울이 목사님의 그 간증 속에 나오는 개울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보면은 나중에 다큐를 찍으면서 목사님이 그곳 예배당도 쭉 둘러보시고 또 뒤에 개울가도 가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때 마음에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현재 장팔리 교회는 원래 맥카피 선교사님이 그 장팔리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잘 안 되고 어려워서 바옥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아서 하면서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복음의 역사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목사님께서 그곳에 지낼 때 정말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고 간증을 하셨는데 현재는 거기에서 목사님이 장팔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군대를 가게 되면서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왔는데 여러 명이 그곳에 사역자들 거쳐갔지만은 다 떠나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지내는 삶이 어려워서 다 떠나갔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냈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보면. 근데 지금 현재 그곳에는 다른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곳에 갔을 때 참 비교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팔리 교회에 왔다가 먹고 사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 교회를 떠나갔었는데 그곳에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분도 역시 나는 저렇게 굶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진 않다면서 직장을 잡았고 뭐 건설회사도 다니고 또 양장점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산 결과 그 결과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현재 1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 내부에 들어갔을 때 박 목사님 계실 때는 그 전체를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한쪽에다가 방을 넣고 부엌을 넣고 오히려 예전보다 예배당이 더 좁아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은 믿음으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이제 그곳에 있는 목사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좋지만은 복음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은 굶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지는 않다면서 직장을 다니고 또 양장점을 하고 그 삶의 결과는 그 당시 다큐를 촬영할 당시에 목사님께서 우리는 10억 명, 20억 명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을 시점이었는데 정말 믿음만으로 산 삶의 결과는 전 세계에 10억 명, 20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 655개 방송사에서 박옥수 목사님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중계를 해주고 엄청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이제 10명 남짓되는 사람 데리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믿음으로 산 결과와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에 참 많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도와주는 이 아무도 없고 또 인간적인 방법이나 그 어떤 수단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해서 살아온 결과 지금은 전 세계 중심에 박 목사님을 세우셨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마치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바꾸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앙처럼 보였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을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을 드러내고 다윗을 세우고 싶어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주셨던 것처럼 역시 코로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세우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코로나는 문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600개가 넘는 방송사 지금은 이제 1000개가 넘는 방송사에서 연말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영상을 내보내 주었는데 아 정말 그라시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서 또 전 세계를 또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참 기대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쭉 지난해 2020년 한 해를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뭔가 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먼저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은 여러분 2020년 5월 달에는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레위기 4장과 레위기 16장 또 히브리서 로마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제가 영원히 속해진 부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 정확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10월 달, 11월 달 온라인 성경 세미나 또 CLF를 통해서는 그래 우리가 의롭담을 받았지만은 많은 목회자들 마음에 또 많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어떻게 하지? 왜냐하면 그들이 오랜 종교 속에 행위에 매여 있었고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 기도하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의롭게 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또 이 죄를 용서필요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요한 1서 말씀을 목사님이 풀어주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디를 가든지 목회자 모임을 해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요한 1서에 관한 1서 1장 9절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어떻게 이걸 풀어주느냐가 관건이었는데 박 목사님께서 너무 쉽게 이 말씀을 풀어주셨는데 마치 레위기 4장에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양을 잡아서 속죄사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이 죄삼의 한 과정인 것에 대해서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전제하에서 죄를 자백하는 것은 죄삼의 한 과정일 뿐이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풀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행위에 매여 있는 그 마음을 또 죄에 매여 있는 그 마음을 정확하게 풀어주셨고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선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기성교단의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난해서 현지 목회자들 마음에 우리 교회에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목회자들의 마음을 또 완전히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계 여러 나라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그중에 인도의 목회자들의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우리에 대해서 한국의 기성교단의 선교사들이 비난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 이 온라인 성경 세미나가 참 좋은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특히나 온라인을 뿐만 아니라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또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또 어떤 나라는 국영 방송국에서까지도 박 목사님 온라인 성경 세미나를 방영해 주었기 때문에 직접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많은 목회자들 마음에 변화가 왔는데 그중에 이분들이 박 목사님께서 가나 대통령께 존 아타밀 대통령 각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일반 교회 목회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환자한테 가서 그냥 기도하고 병낫기를 기도할 뿐인데 박 목사님은 임종을 몇 시간 앞두고 있는 대통령 각하에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줬고 대통령 각하의 마음에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 의롭게 됐습니다. 나 거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 일반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 속에 믿음으로 산 그 삶의 간증을 몇몇 간증인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이분들 마음에 어떤 변화가 왔냐면은 야 이런 분이라면은 하나님의 참된 종이다.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고 마음이 돌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또 그렇게 마음이 돌아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통해서 또 굉장한 감동을 주었고 이어서 박옥수 목사님 생애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또 큰 감동을 줄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것이 박옥수 목사님의 그 삶의 다큐는 다른 어떤 이야기 아니라 믿음으로 산 간증이고 주님과 동행한 삶이고 주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왔는지 압곡동에서 장팔리에서 군대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 대한 주님의 일하심의 간증이고 살아있는 간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다큐가 또 방영되어진다면 여러분 이건 또다시 전 세계 기독교를 한번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처음 뉴욕에서 CLF 모임을 가질 때 박옥수 목사님 말씀 전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윤옥 자매 암에서 벗어난 간증도 있고 최요한 정갈에 물렸다가 살아난 간증도 있고 또 우리 김기성 목사님 교도소에서 16년 동안 있다가 변화된 삶의 간증도 있고 이런 간증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 목사니까 어느 나라의 목회도 다 설교하죠. 뭐 믿음에 대해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산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다큐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믿음의 삶을 산 종의 그 간증이 그것도 삶의 발자취가 방영되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이 참된 복음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참된 종이라고 마음을 열고 종이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중심에 두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우리 자체 행사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기독교를 움직이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걸 볼 때 너무너무 소망스러운데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믿음의 삶을 사는 이 아브라함과 또 반면에 아브라함과 함께 했지만은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떠나간 롯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배워서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은 롯처럼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그 인생 전부가 불행해지고 가정 전부가 불행해지는 불행한 길을 가느냐. 자, 그래서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시작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시작점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삶을 배우려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것은 내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본토 친척 아비 집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려움 없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가운데서는 절대 믿음을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배우려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삶의 시작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믿음을 배우려면은 내가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편하게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 그곳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발을 내딛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발을 내딛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부담스러운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내 마음의 증거가 있는데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내가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 되어버립니다.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살고 또 부담을 넘고 산다고 살고 한계를 넘고 산다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지금 내가 편하게 여유 있게 부담 없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이고 그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요? 내가 더 부담스러운 곳을 향하여, 어려움이 있는 곳을 향하여, 또 내가 한계를 넘어야 하는 곳을 향하여. 자,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내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갈 때는 부담이라는 게 있고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자, 이런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살던 곳에서 이사를 한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염려하는 염려를 보면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하지 않는 염려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애굽 사람이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했는데, 자, 여러분이 오늘 어디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나라로 간다든지 그러면 내 아내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떻게 이런 염려를 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염려는 안 하죠.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친구도 없고 내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거기서 외롭게 어떻게 살지? 뭐 해외로 간다면 나 언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염려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내를 빼앗길 걸 염려하고 나를 죽일 걸 염려하는 그런 염려는 없죠. 그럼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는 그래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염려를 한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곳이고 한계를 넘어야 하는 곳인데 이렇게 부담스러운 곳을 향해 가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일, 또 지금까지 내가 가보지 않은 곳, 한계를 넘어야 되고 부담을 넘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오면, 야,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평생 믿음을 못 배웁니다. 안전하게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또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었으면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겠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안전할 줄 알았지만은 그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믿음 없이 형편 때문에 어려운 형편이 오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 또 애굽에 내려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런 아브라함, 또 그것도 이제 그 방법도 안 먹혀 실패해서 아내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잃어버리지 않고 망할 수 없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부담 없이 안전하게 편하게 살려고 해서 망하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망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 어려움 당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그가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본토 친척 아비집에 있을 때는 안 해도 되는 염려를 하고 아내의 빼앗기를 염려하고 그러다 보니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그래도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아브라함 실패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실패를 통해서 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은 그 생애에 정말 귀한 그 인생 전부를 복되게 할 만한 이 세 가지를 얻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려고 할 때 내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고 여유 있게 지낼 수 있고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믿음의 발을 내딛으려고 할 때 부담스럽고 어렵고 망하면 어떻게 하나는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귀중한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내딛는데 좀 더 담대하고 좀 더 과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얻은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얻은 소중한 것은 자신이 정말 무능하고 무익한 자고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망하느냐? 교만해져서 망합니다. 자기가 뭔가 좀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정말 무능한 자라는 걸 발견해요. 왜? 여러분, 아내를 빼앗겼는데 그가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면서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보란듯이 야, 이렇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오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구나 하는 좀 잘했다는 마음도 들고 허무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기근이 오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가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면은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거하려 했다는 것은 잠시 가서 머물러 있다가 돌아올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살러 간 것이 아니라 잠시 갔다 와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도 떠나왔는데 뭐 내가 애굽에 가서 뭐 좋다고 애굽에 살겠냐. 잠시 갔다 오면 되지.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 자기를 믿었습니다. 자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 번째로 얻은 것은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자신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나는 내가 판단할 때는 애굽에 잠시 내려갔다 오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뭐 애굽에 본토 친척 아비집으로 가는 건 아니고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오는 거야. 뭐 어때? 잠시 내려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 자기를 믿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그에게 고통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야 내가 참 무능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무익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고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내 생각, 내 판단 믿은 결과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안겨주구나. 나를 믿은 결과가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하구나.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를 발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것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가까이 해보면은 참 감사한 것이 내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인간인 것을 자주자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치 6.25 전쟁 때 군인이 부족하니까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워낙 그런 긴급한 상황에 빨리 군인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학생들을 제대로 군사 훈련을 해서 투입을 할 수 없어서 겨우 총 쏘는 법만 익혀가지고 전선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워낙 급하니까 그랬죠. 여러분 제 자신도 뒤를 돌아보면 마치 꼭 학도병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복음의 일이 급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법 하나 알면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다가 몇몇 사람 구원을 받고 교회가 잘 되고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내가 좀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겨우 복음 전하는 거 하나 배워가지고 종은 박 목사님은 자주자주 우리 사역자들을 간섭하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은혜를 입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은혜 입고 이렇게 역사 일어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면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를 믿는 마음을 빼내지 못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결국은 대적자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너무 귀한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깨우쳐주신 거예요. 내가 무익한 인간은 내가 정말 무능한 인간이구나. 내가 아내를 빼앗겼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익하고 무능한 인간이네. 이 사실을 발견했고 첫 번째, 두 번째, 내 판단을 믿은 결과, 나를 믿은 결과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구나.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을 발견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 번째 발견한 것은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발견하신 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으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자, 그 말인즉석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아내를 빼앗겨버렸고 아브라함은 믿음도 없었고 형편없었는데 근데 그가 애굽에서 나올 때 보니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오히려 풍부해져 있고 풍성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형편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발견했습니다. 나는 믿음도 없고 형편없고 부족한데 아브라함의 어떤 실력대로라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라면 다 잃어버리고 망했어야 되는데 나는 형편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 재앙은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여호와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상관없이 일하는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갔을 때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브라함은 얻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려고 할 때 야, 안 되면 어떡하냐? 실패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얻은 이 세 가지 축복, 이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이건 너무너무 귀한 축복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나 믿음이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면 어떡합니까? 망하면 어떡합니까? 하고 우리는 자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내딛지 않고 주저하고 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롯과 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롯의 삶을 보면 창세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근데 롯은 지금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롯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다섯째 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했는데 이 5라는 숫자는 은혜의 숫자고 다섯째 날은 은혜의 날, 즉 은혜의 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럼 물고기와 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 물고기와 새의 능력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새들은 이 지구가 당기는 중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형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거스리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그 날개가 있는 새가 날개가 있어서 중력을 거스르고 올라가듯이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형편을 거스르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서 새의 날개에 비유되는 것이 믿음인데 마치 롯의 삶을 보면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야생에 있는 새를 잡아다가 새장 안에 가둬놓으면 이 새는 늘 푸른 창공만 보면 훨훨 날아가고 싶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새장 안에 갇혀있으니까 새장 안에서 그냥 푸드득 푸드득 날면서 늘 언젠가 저 새 창살이 열리면 내가 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가리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1년 2년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날개의 힘을 잃어갑니다. 어느 날 새창살을 먹이를 주느라고 주인이 먹이를 주느라고 새창살을 열고 먹이를 줬다가 깜빡하고 문을 안 닫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새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새창살을 새장을 벗어나서 푸른 안공을 펄펄 날지만은 이미 날개의 힘을 잃었기 때문에 멀리 가지 못하고 푸르륵 하고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날개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롯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믿음에서 떠났다는 것인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믿음 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할 시점이 왔는데도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하는데도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하고 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마음을 보면 롯은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내가 산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하면은 내 판단 믿지 말고 천사의 판단을 따라서 발을 내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듯이 지금 머물러 있는 여기에서 떠나야 하는데 롯은 자기 판단을 믿더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안 하고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이 부유해질수록 사람들은 내가 판단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시도도 안 해보는 거예요. 현대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러분 현대 정주영 씨가 현대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일으켰죠. 여러분 현대 정주영 씨가 살아생전에 자주 썼던 말이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자주 했던 말이 이봐 해봤어 라는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한 번은 직원이 보고서를 가져와서 선박 수주를 하는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했을 때 정주영 씨는 이봐 해봤어? 라는 부하 직원들에게 그 소리를 했고 자주 그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정 씨가 현대 조선소를 만들 때 그 일화를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나라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 자금이 없어 조선소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자를 유치해 와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냐면은 한국 정부에서 보증을 써주겠다고 해도 외국 은행에서 한국 기업에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지영 씨 마음에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서 바클레이 은행에서 그냥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빌릴 수 있을까? 그 당시 선박 컨설팅 회사에 애플도어라는 회사의 회장으로 있는 롱바텀 회장에 가서 추천서를 받으면은 바클레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롱바텀 회장을 찾아가서 조선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추천서를 써주면 바클레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조선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롱바텀 회장은 아니 당신네들이 배를 만들 기술이나 있느냐고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조선소도 없고 조선소만 있어야 되는 게 배를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절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안 되구나 하고 물러날 텐데 정조영 회장이 그 당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가지고 보이면서 거북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네 영국보다도 몇백 년 더 앞서서 철갑선을 만들었고 이걸로 일본을 물리친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면서 그 지폐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을 보여줬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롱바텀 회장은 그 현대 정주영 씨의 그 기질을 보면서 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뭔가 일을 이룰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추천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정주영 씨는 그 추천서가 있으면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클레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행에서 그 막대한 자금을 한국에 빌려주고 정주영이 빌려 굉장히 큰 모험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싶은데 이 롱바텀 회장의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무시할 수 없어서 이제 어떤 핑계를 댔냐면 만약 당신들이 배를 만들어주겠다는 주문서를 가져오면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클레이 은행이 생각하기를 조선소도 없는 나라에 누가 배를 만들어주려고 계약을 하겠나 안 빌려주기 위한 핑계였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영국까지 와서 시도했지만 여기까지구나 이제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겠거나 물러날 텐데 정주영이 물러나지 않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리바노스 회장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박회사의 선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면서 당신들이 배를 주문해주면 그 당시 막 상업이 발전,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 리바노스 회장은 큰 배들이 많이 필요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배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그 역시 동양에서 날아온 정주영 씨 여러분 이 사람의 기질을 보면서 뭐 계약 조건도 자기에게 손해날 조건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26만 톤급 배를 두 대를 만들어주려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클레이 은행에서는 정주영 씨가 설마 선박 그 수주 계약을 가져올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배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서를 가져오니까 그때 바클레이 은행에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에다가 현대 조선소를 짓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안 된다고 물러날 마음을 가지면 아무것도 일을 못 이루는 거예요.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정주영이 선생님 이봐 해봤어? 해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이런 로스는 시도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거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 죽을까 나 이제 가봤느냐는 거예요. 가보지도 안 하고 못 간다고 뒤로 물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삶을 살 것이냐? 롯처럼 어려움 없고 부담 없고 요단들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면서 천사가 와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해도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수많은 복을 예비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범사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복을 받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면 지금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여유가 있고 부담 없고 편안하다면 이곳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구나. 여기서 또다시 발을 내딛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또다시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는 그 삶과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요단들을 택해서 가고 또 좀 부담스러우면 갈 수 없나이다고 주저앉아 있는 롯의 삶과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인생이 아브라함과 같이 범사에 복을 받는 이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롯과 같이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소돔 기둥이 되어지고 소돔성이 불탐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두 딸과 동침해서 모압과 암논을 낳으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조상을 낳게 만드는 이런 불행한 삶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아무리 일이 많고 어렵고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별 부담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운전을 예를 들면 여러분 저는 제가 처음 고속도로를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고속도로를 운전해 다닐 때 운전 경력이 별로 없을 때죠. 보면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휑 하고 지나가면 승합차를 운전했기 때문에 차가 휘청 가는데 운전하면서 졸린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지금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은 운전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졸리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운전을 오래 하신 분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은 운전하면서 뭐 스낵도 먹을 수 있고 뭐 옆에 사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저는 운전 하나만 해도 모든 오는 집중을 운전에만 해도 운전이 참 부담스러웠는데 익숙해지니까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교회와 함께 주를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별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다면 이곳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구나. 하나님은 여기서 또 떠나서 더 부담스러운 곳을 향해서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한계를 넘어야 되는 그 발을 또 내딛기를 원합니다. 왜? 그건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얻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자기가 참 무익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무능한 인간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두 번째, 내 판단을 믿은 결과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구나. 세 번째,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얻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걸 봅니다. 자, 그래서 12장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13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성장해 있어서 롯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아니요.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러 있는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복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려움이 있고 부담이 있고 한계를 넘어야 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저하고 물러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내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망하지 않구나.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삶에 여러분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늘 믿음으로 잘 살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야,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예, 괜찮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래, 믿음이 있을 때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럼 믿음 없을 때는 어떡하냐? 믿음 없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러느니 가나안 땅에 있는 게 낫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발을 내딛고 실패하더라도 망하더라도 믿음의 발을 내딛어 봐야 합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가나안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없을 때는 애굽에 내려가는 그런 삶이 있을지라도 그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무익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내 판단을 믿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보면은 자기 판단과 하나님의 말씀 판단과 다를 때 금방금방 자기 판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입니다. 또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그 연약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나는 부족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탄탄한 그 기초가 마련되어서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생애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배운 이 세 가지를 여러분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은 걸 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생애 전부에 그가 무익한 걸 발견함으로 무능한 걸 발견함으로 자기를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의 판단을 믿으며 자기를 믿은 결과 너무너무나 큰 고통을 당한 걸 발견하면서 금방금방 자기의 판단을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복된 삶이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들고 있어서 그의 생애를 복되게 하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그 생애 전부가 복되었던 걸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이 아브라함이 배운 믿음의 삶을 배워서 그 생애 전부가 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셨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